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7일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야당위원회 의원직 자격을 박탈한 혐의로 중국 관리 14명을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성명에서 홍콩 민주화 과정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은 홍콩 입법회를 파괴해 반대 의견이 없는 고무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무도장이란 권한이 없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홍콩 주민들의 대표 선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이런 조치들은 홍콩 반환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이번 제재가 전인대 상임위 부의장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14명의 중국 관리들과 그 직계 가족들은 미국 입국에 금지되며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막히게 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1일 홍콩 독립을 지지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홍콩 입법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홍콩 야당의원 4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미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억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제 계획 조항을 신설해 2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대통령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1억 3,500만 달러가 추가된 겁니다. 예산은 태평양 전역에 감시와 공격 기능 통합에 초점을 맞춘 멀티도메인 태스크포스 배치와 인도태평양 합동태스크포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의 예산 범위에서 14대가 더 추가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스텔스 기종의 전투기 93대와 9척의 전함을 확보하기 위해 91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태평양 억제 계획 이외에도 군사위원회는 중국의 악의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예로 국방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직원들은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규모 개인정보 절도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략을 만들어 중국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리더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현재뿐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최고의 전투기와 전함, 탱크를 보유할 뿐 아니라 적기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군이 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 함에 따라 국방정략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3개국이 7일 이란의 최신 우라늄 원심불리기 설치 계획과 핵개발 강화 법안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2015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유럽 3개국은 이란의 계획이 핵합의에 어긋나며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제원자력기구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의 첨단 IR-2M 원심불리기를 나탄즈 지하공장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3개국은 유엔의 핵시설 사찰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이란 의회의 움직임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핵합의를 보존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차기 미국 행정부와 외교로 복귀할 중요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핵합의에 대한 복귀는 이란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밝혔습니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기업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양국이 이견과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 간 역사와 공동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민들이 택한 체제와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전염병과 경기 회복,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서 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양국 관계는 미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그러면서 모든 수준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입법부와 싱크탱크, 재계와 언론사 간의 우호적인 교류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대규모 일반 접종이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부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로 북한 문제도 그 기조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이 전망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이 오후에 구름 많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이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황해도와 양덕, 강원도 지역은 6도에서 9도 정도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지만 1, 2도 정도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황해도와 양덕, 강원도 지역은 6도에서 9도가 더 떨어져서 삼지연이 영하 20도, 원산과 장전은 영하 3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삼지연이 영하 6도까지 오르고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함흥과 원산 장전입니다.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제한하는 조항이 3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약 4개월간의 협상 끝에 7,405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관계자는 3일 VOA에 전날 확정된 최종안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각각의 법안에 모두 담겼던 것으로 상하원 간 이견 없이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주한미군 감축 요건에 대해선 상원 법안이 명시한 내용으로 합의됐습니다. 최종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추가 요건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이며 북한 문제 또한 그 기조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이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핵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점진적인 진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전망했습니다.
The Biden folks are going to have a realistic approach toward North Korea. They recognize that progress will necessarily have to be incremental, but also I do think that Biden is going.
브래넌 전 국장은 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조 바이든은 결단코 이데올로기주의자가 아니라며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이고 국제 현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따져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과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브래넌 전 국장은 바이든 당선인과도 긴밀하게 일했습니다.
I think Joe Biden recognizes that you can't allow problems such as North Korea to fester and Iran as well. Because the longer it goes on, the more difficult.
브래넌 전 국장은 아울러 바이든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문제가 골마 터지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더 지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바이든 당선인의 안보팀이 북한과 이란 등 확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첫 1, 2년 사이에 미국이 강대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북한과 고위급 실무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그런 회담에 임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바이든 정부에게는 동맹뿐 아니라 적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복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폐기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북 핵합의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바이든은 평양, 서울 등 여러 나라에 미국이 더 정상적인 행동으로 초강대국에 걸맞는 행동으로 돌아간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going to face many challenges and threats and risks on day one and throughout the course of it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having to deal with a very, very
한편 브레넌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산적한 국내외적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당파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손상된 동맹, 협력 관계를 복원하며 중국, 러시아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북한과 이란 등 확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 사이버, 전염병 등 장기적인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이 모든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고 적절하게 자원과 관심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첫 해에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부통령을 지낼 당시 관계부처 합동회의들에 상당히 의존했다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런 절차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아시아 지역이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미국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방대한 무역, 군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이날 화상 세미나에 참여한 빅터 차 CSIS 한반도 석좌는 아시아 지역에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동맹관계 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thing I think is the alliances. That's the priority. And, you know, most immediately, like our two key alliances, Korea and Japan and Asia, have both been,
차 석좌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돈 문제로 관계에 장애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들에게 미국의 국내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더 강해졌다는 신호를 보내서 적국들이 오판과 자신감 과잉으로 지나친 행동을 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에 보내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s very important for us is to signal, to make send the right signal to Pyongyang, not only in terms of punitive ways like sanctioning, but a positive signal too to prevent North Korea from reverting to major.
테리 연구원은 제재와 같이 징벌적인 신호뿐 아니라 긍정적인 신호도 보내서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내일 한국 외교부의 최종권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각각 회담하고 오는 11일 강경화 장관과 만찬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낸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미한 동맹 그리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현직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대북 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새 행정부는 현실적 목표 설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접근법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innovative featur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diplomacy on North Korea is to engage at the summit level.
This is understandable. 아이논 전 특보는 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하우스와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북한과 정상급 회담에 관여한 것이 혁신적인 특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개인적인 친분에 기댄 협상에 의존했다며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에 기댄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되며 최대 압박으로 대변되는 제재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조언했습니다.
The most obvious one is don't over-rely on personal diplomacy. Another lesson I think is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미국이 현재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북핵 협상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stimates that you can see in various open sources are around a half a dozen weapons worth of fissile material per year.
일각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만큼 시간이 미국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년에 5개에서 6개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대규모 제재 위반을 허용하는 등 잘못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giving up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It's not accepting North Korea as a permanent nuclear armed state.
아이논 전 특보는 단계적 접근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영구적인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각 단계에서의 합의를 잠정 합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인혼 전 특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공식화하고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잠정 합의 개념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를 잠정 합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잠정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 양보를 얻어낸 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They're trying to make some kind of partial concession to us to get some relief. So to Pyongyang, an interim deal is just
미국의 입장에서는 잠정 합의가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첫 잠정 합의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핵 동결은 단기적 목표를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없다며 그보다는 실험 중단 유지가 더 현실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현 한국 서울대 교수 역시 단계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agree that the interim deal or phase deal would be practical and more realistic. But that is dangerous as well. By holding
행동 대 행동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완화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기영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한일 삼각협력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다만 삼각협력의 목표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을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북한은 없고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ll reach the conclusion that maybe North Korea is a low priority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t's being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는 데 대해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안 부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 인도 지휘와 인권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등 보조 기업 매체를 비롯해 그 밖에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애매모호한 용어는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친지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과 북한 밖의 생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와 자료, 수학이나 경제학 교재,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 뉴스, 역사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담은 USB나 SD카드를 보내고 있으며 농사에 필요한 씨앗과 식료품, 중고 의류와 의약품을 보내기도 한다면서 법안의 금지 대상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명은 또 지난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한국 정부 당국의 단속이 시작됐고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은 남북한 양측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한국 국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 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엘렌 로드 미국 국방차관이 미사일 방어는 적성국의 공격 역량 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내년도 국방 예산의 삭감 전망 속에 차세대 핵전력 현대화 계획의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엘렌 로드 미국 국방부 획득 지속 담당 차관은 미국 국방안보에 있어 핵 억지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적성국의 핵뿐 아니라 재래식 공격까지 대처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3일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가 사전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의 핵무기 3축 운반 체계는 60년 이상의 노후화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핵 현대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드 차관은 특히 미군이 핵 운반 체계 3축을 운용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전략 폭격기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중력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유연성이 강점이며 잠수함의 경우 핵 전면전 발발 시 생존성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 적성국 위협에 대한 즉각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며 세계의 운반 체계는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고 적성국들에게 각각 다른 난관을 야기하도록 고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속해서 핵무기 현대화에 투자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까지 이 같은 노력에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because we have not invested in any of these legs of the triad, we have zero margin in terms of time.
로드 차관은 이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셈법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 방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적성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량 진화에 따른 대처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Looking at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looking at near-peer competition, looking at different theaters, looking at the homeland and saying what do we need offensively, what do we need defensively.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방어 관점뿐 아니라 미국의 공격 역량의 선택지로서도 함께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거대 패권 경쟁과 전 세계 각각 다른 전구 환경, 미국 본토 방어라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균형성 있게 투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 차관은 모든 미군의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현대화를 관장하는 핵무기위원회 NWC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 전망에 대해 중국 등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위한 국방 예산의 실질 증가율은 매년 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미국 에너지부는 핵무기 현대화 예산으로 19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경우 20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지난 9월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로드 차관은 이 같은 삭감이 최종 확정된다면 당장 차세대 저위력 핵폭탄인 B-61-12와 W-80-4의 내년 첫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평양에 상주하던 국제요원들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의 다른 국제기구 요원들과 외교관들과 함께 철수했다고 설명했는데 올해 초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이 실시된 이후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구호 요원들의 인력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의 나줌 이크발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 VOA에 북한에 남아있던 마지막 국제 요원들이 2일 북한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o you that our last international staff from DPRK, they left on Wednesday, yesterday.
이크발 대변인은 요원들이 임무를 끝내고 떠났으며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며 하지만 평양의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소는 여전히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적십자회와 북한의 신체재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조치들을 감안하면 매우 제한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joined other international staff from other organizations and embassies who also actually left DPRK.
이크발 대변인은 적십자 소속 국제 요원들이 다른 기구들의 국제 요원들과 대사관의 외교 사절과 함께 북한을 떠났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그라지엘라 레이트 피콜리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3일 VOA에 조선적십자회와의 지원과 협력은 당분간 중국 베이징 주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과의 합의에 근거해 지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새로운 직원들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여전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해 지원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전문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총 40명의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이 2일 평양을 떠났다며 지금은 UN 소속 직원 2명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재 이란 대사, 폴란드 외교관들, 러시아인들, UN과 적십자 관계자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VOA는 UN과 폴란드 정부에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해왔습니다. 1월 31일에 국경을 봉쇄했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으며 2월 중순에는 외국인 격리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또 외교관들이 관저에서만 활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이 3월 초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원을 전원 철수했으며 스위스와 프랑스 외교부도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이어 영국이 5월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스웨덴도 8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했습니다. 국제구호요원들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지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대북구호단체 코에이드의 카탈리나 젤베거 대표는 이번 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단지 코로나 관련 물품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구호 물품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the lack of funding, strict quarantine measures, inability to import goods, as well as the reduction of international staff are among the main problems.
젤베거 대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 엄격한 방역 조치, 국제 요원 축소 등은 지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적십자사의 오사 샌드버그 북한 국장은 지난 10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국제 적십자사 소속 3명의 국제요원들이 평양에 고립돼 있고 1월 이후 현장 모니터를 나가지 못하며 조선 적십자회의 북한 요원들과의 물리적인 접촉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샌드버그 국장은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Generally, there's very little insight into the humanitarian situation today. And of course, there's a combined number of factors increasing also the needs.
샌드버그 국장은 현재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 코로나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이 또다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최고 수위 직전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이나 다름이 없고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면서 국민들의 방역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615명 늘어 누적 38,1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63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검사량이 크게 줄어드는 주말에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현재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급격히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7일 0시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580명, 해외 유입이 35명이고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이 422명, 비수도권이 158명입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이달 3일부터 닷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의 7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입니다.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1부 본부장도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1 부본부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로 현재 유행은 일시적, 지역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는 수도권 2단계 플러스 알파,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 개가 중단되고 46만 개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5종 이외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활동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선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 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른 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2020년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북 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해 등 삼중고 속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북한이 직면한 현안과 딜레마,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부처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으며
회의에서는 또 올해 경제성과 달성을 위한 중요 결정과 함께 노동당 8차 대회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에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2주 간격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 것은 최우선 관심사가 코로나와 경제난임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Definitely, yes. With the party Congress and the new plan.
실제로 2020년은 그럭저럭 버텨오던 북한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치명상을 입은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북중 출입로를 차단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취약한 보건체계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보다 방역을 우선시한 겁니다. 그 결과 국경봉쇄는 북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었던 윌리엄 누콤 씨는 국경 봉쇄가 유엔의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Looks like a self-imposed blockade enforced by North Korea's own armed forces.
북중 국경이 10달 넘게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 여기저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무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10월 북한의 수입액은 26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달인 9월의 수입액보다 99%나 감소한 겁니다. 주민들의 상과 직결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식료품은 물론 담배와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장마당 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올해 초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800원으로 올랐고 16,5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킬로그램당 4,000원 선이었던 쌀값은 11월 말 5,200원까지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물가가 들썩여 북한 내부 민심이 흉흉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제 상품 가격 변동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뭐 그 도적이 이제 그 좀 많이 그 늘어나고 있고요. 아 이제 군부대들에서도 공급이 안 되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군인들도 이제 그 민가에 나와서 도적질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되게 이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이 개입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10월 말을 기해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 대신 북한 돈인 원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8,000원 선에서 11월에는 6,700원으로 20%가량 떨어졌고 중국 위안화도 1,200원에서 6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런 인위적인 화폐 개혁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history, the currency reform from the top to bottom.
북한의 경제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으려면 가격체계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에는 환율의 경우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식 환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가도 국정가격과 장마당 가격이 따로 있는데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국영경제와 장마당 경제의 이원적 구조는 부정부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중간급 당 간부가 그런 대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달러 가량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장 월급은 1달러가 채 안 됩니다. 따라서 보위부와 당 간부, 검찰, 군인, 세관장들은 평소 돈주나 장마당 상인들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으려면 이 같은 가격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s two economies, very different. There's the state or command economy.
북한 수뇌부의 또 다른 관심사는 미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연설을 한 지난달 8일 이후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관영 매체들도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바락 오바마 당선과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때 각각 이틀 만에 미 대선 결과를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침묵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한국국가정보원의 보고에 참석했던 한국국회 하태경 의원입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개인 의견을 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 내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 노동신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도도 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선거 결과 확정된 이후에 한 10일 이내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북한 내부에 보도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바이든의 당선은 북한의 대미 전략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북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대북 제재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맞바꾸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의 이런 구상은 실현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1대1로 마주앉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바이든은 실무협상 후 정상이 만나 추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전략을 책임진 김여정 제1부 부장도 당분간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국정부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1월 22일이 바이든 행정부의 추모이기 때문에 1월에 당대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대미 도발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노선, 경제발전 노선 이런 쪽에 주력을 하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내우 외환에 처해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난이 심각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을 맞았다는 겁니다. 북한 수뇌부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남부 일부 지역이 오후에 구름 많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평양과 남부 양덕 지역 그리고 황해도에 불겠고 동쪽으로는 신포와 해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황해도와 양덕 강원도 지역은 6도에서 9도가 더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1,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신의주와 남포 지역만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과 남포는 오전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양덕은 종일 바람이 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8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는 영하 6도, 양덕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신의주와 구성은 아침 영하 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남포 양덕이 영상 2도, 신의주는 1도, 구성은 3도입니다. 자강도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6도입니다. 강계는 영하 14도, 희천은 영하 11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중강 강계 0도, 희천은 영상 3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용현과 사리원이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개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주와 사리원은 오후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4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6도, 사리원 영하 7도, 신계는 영하 8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과 신계가 영상 3도, 해주 개성은 영상 4도입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모든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평강은 영하 11도, 낮 최고는 평강이 2도까지 오르고 원산과 장전은 영상 8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입니다. 맑겠습니다. 오늘 함흥과 장진 그리고 함북의 모든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입니다. 청진과 김책은 영하 5도에서 시작되겠고 장진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3도까지만 오릅니다. 청진의 낮 최고는 4도, 김책은 7도, 함흥은 8도입니다. 양강도 지역입니다. 해산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오늘도 삼지연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8도, 김영권은 영하 17도, 삼지연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6도까지만 오르겠고 계산과 김영권의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로 오전에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오전에 먼바다 쪽이 높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평안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 대부분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2, 3도가 오르겠지만 동쪽 지역은 낮 기온만 1, 2도 정도 오릅니다. 목요일에는 서쪽 지역 대부분이 오전까지 구름 많거나 흐리고 평안 남도 지역은 비나 눈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또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오전 사이에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에이즈로 인해 숨진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에이즈 종식, 강인함과 그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유엔이 지난 2000년도에 설정한 발전전략 목표와 함께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과 에이즈 퇴치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에이즈 비상대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에이즈 퇴치를 위한 중요한 계획이었고 또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3,800만 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68%가 2020년 6월 이전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처럼 보이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유엔기구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가 200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60%가량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새로운 감염자는 40%가량 줄었다고 말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미국 정부의 노력 덕분입니다. 에이즈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난 18년간 미국의 에이즈 비상대책 계획은 2천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에이즈 확산을 막았습니다. 또 미국은 이 비상계획을 통해 전 세계 50여 개 나라와 협력해 혼란을 막고 해외 각국이 에이즈를 통제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9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의 비상계획에 따라 1억 7,20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에이즈에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280만 명의 유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670만 명의 고아와 어린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에이즈 대처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협력 국가들은 미국의 에이즈 비상대책 계획을 활용해 기존의 시설과 실험실 그리고 약품 공급 체계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이즈 비상대책 계획을 통해 보듯이 미국의 지도력과 에이즈 대처는 분명하고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 에이즈의 창궐을 막고 공동체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 대선 경합지역인 조지아주에서 7일 다시 한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 국무장관은 11월 3일 치러진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주 결과를 재인증했습니다. 레펜스버거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된 투표를 세 차례 검표했으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인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의 공식 재검표 요청에 따라 수개표 작업 이후 이뤄진 겁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16명의 주선거인단을 다시 인증하게 됩니다. 선거인단 인증 마감일은 내일인 8일까지로 마감일 아래 임명된 선거인단은 주 법에 따라 의회에서 번복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앞서 4명의 공화당 주 의원들은 6일 특별 회기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지만 캠프 주지사와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다른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해 특별 회기를 소집하는 것은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윗을 통해 줄리아니 변호사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6세인 줄리아니 변호사는 6일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줄리아니 변호사가 아주 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줄리아니 변호사는 경합주도를 방문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7일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야당위원회 의원직 자격을 박탈한 혐의로 중국 관리 14명을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홍콩 민주화 과정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은 홍콩 입법회를 파괴해 반대 의견이 없는 고무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무도장이란 권한이 없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홍콩 주민들의 대표 선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이런 조치들은 홍콩 반환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이번 제재가 전임대 상임위 부의장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14명의 중국 관리들과 그 직계 가족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막히게 됩니다. 미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억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국방수권법안 내 태평양 억제 계획 조항을 신설해 2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대통령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1억 3,500만 달러가 추가된 겁니다. 예산은 태평양 전역에 감시와 공격 기능 통합에 초점을 맞춘 멀티도메인 태스크포스 배치와 인도태평양 합동태스크포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의 예산 범위에서 14대가 더 추가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스텔스 기종의 전투기 93대와 9척의 전함을 확보하기 위해 91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태평양 억제 계획 이외에도 군사위원회는 중국의 악의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예로 국방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직원들은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규모 개인정보 절도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략을 만들어 중국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3개국이 7일 이란의 최신 우라늄 원심 분리기 설치 계획과 핵 개발 강화 법안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2015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유럽 3개국은 이란의 계획이 핵합의에 어긋나며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유엔의 핵시설 사찰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이란 의회의 움직임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핵합의를 보존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차기 미국 행정부와 외교로 복귀할 중요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핵합의에 대한 복귀는 이란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